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갑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인 그 삶,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입각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자발적 예배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계획하셨던 의인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겪으셨고 당하셨고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때문에 그 창조 계획과 목적이 상실된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구원 역사를 통해 창조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이 누리신 하나님과의 관계, 자발적 예배자로서의 삶,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여 걷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누리셨던 자발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벽한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인도하심의 길에서 나타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욱 자발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벽한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인도하심의 길에서 나타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욱 자발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신 세상,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하와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 달리는 삶, 그 일을 위해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며 매 순간 묻고 이 길이 좋습니까? 이 길입니까?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보다 하나님만이 더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인생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창조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 예배자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자발적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해 절대 무지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죽음,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하나님을 만날 마음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방법, 경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며 그분이 내 삶을 통해 꿈을 꾸시고 계획을 가지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듣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게 나를 죽이는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그 일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고 단련하기보다는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위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도록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젖만 먹고 있는 아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늘의 밀알처럼 심으셔서 그 밀알이 죽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맺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발아되지 못한 씨앗과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해내고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마시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다 하더라,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더라, 이렇게 이 길 가야 한다더라, 이런 거 가지며 살아야 한다더라, 이런 것 좀은 누리고 살아야 한다더라, 이런 것 좀은 갖추어야 한다더라, 다들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 과연 하나님은 내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과연 하나님은 내 길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은 채 그저 흘러 떠내려가듯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여러분, 이게 배를 운행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해군에서 이 배를 운행하다 보면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배가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람 방향이 배 방향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풍조라는 그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 그러다 보니 방향을 상실한 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조금만 더 편리하고 조금만 더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하게 돼.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삶 자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 보면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당장 걸어가야 될 길이 되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셨고 걸어오게 하셨고 열매를 보게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후회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배움의 양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두루마리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쇄술이 뛰어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성경을 주셨는데 그 표지가 노랗게 변할 만큼 차 뒤에만 올려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갖고 나와주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는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물론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본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번째로 19절 말씀에 우리의 형편이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만 수치인 줄 몰라요. 어리석은데 나만 나의 어리석음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정욕인 줄 모르고 그게 휩쓸려서 시간 보내고 물질 보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 22절 말씀을 보면 지난날 옛사람,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모른 채 그저 내 방법, 내 생각,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기껏 듣는다 하면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닌 같이 망할 수 있는 옆에 사람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인생의 앞길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잘 살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함께 갑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다시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잔치에 내가 관심이 없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 또한 오늘 이 땅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잔치에 관심이 없는 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건만 그 꿈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그러다가 돈 좀 벌면 하나님께 그냥 기껏 드리는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답게 사는 것만이 자유하는 인생입니다.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왜요? 불편하세요? 하고 싶을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오늘 더군다나 손님까지 오셨는데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목사 책임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일찍 식사를 하고 싶으면 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눈물 흘렸다 그러면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재성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청함에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 막상 초청한 자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요. 강건하여 채우라. 그 채웠더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 없는 자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자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예복을 갖춰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도를 그리고 도리와 예절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식과 자기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란 무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안수하여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기 보입니다. 또 다수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세상살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나의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책임져지는 나의 삶, 그 영향력과 가치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더 기뻐 예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나라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하나님의 장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가는 인생인데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만약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성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구원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풍성함과 또한 그것을 이루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관심이 없어 청함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청함에 반응하여 잔치에는 왔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잔치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을 확인시켜 주시옵고 또한 그 택함 받은 자다운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쩌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며 우는 현상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고 눈 슬피 우는 삶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아니 한 주간만 한번 반성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 봤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냥 막 살라 하시던가요? 혹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살 것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이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을 그들이 무시하고 죽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아니 관심이 없이 사라진 내 인생이라면 무엇을 위해 산 거고 누구를 위해 산 거며 왜 산 걸까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인데, 그러니 뭔가 삶이 분주해진 거 아닐까요? 바쁜 거 아닐까요? 내 몸을 보살피지 못하여 병이 드는 거 아닐까요?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면 어느 인생길이든 사라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 나왔으니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26절 27절은 한 문장인데 27절이 종속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입을 내가 옷을 입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택함을 받은 자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붙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아들로서의 그 예복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혀 놓았으니 그 예복을 입은 대로 예복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법도와 질서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깨닫는 것이 내 삶을 자유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만들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시제가 조금 틀린 듯 보이는 문장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는 수동태인데, 수동적인데, 피동적인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내가 못 박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나도 거기다가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대가인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걸 아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2000년 전에 미리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근데 그 2000년 전에 나의 죽음을 미리 지불하실 때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죄성의 지배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 십자가에다 우리를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지금 2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말이 안 맞죠? 하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는데 또 하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박는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 오히려 내버려두면 죄를 짓고 방탕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하신 말씀이 네 힘으로 살아본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본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이런 거고 내 힘으로는 삶이 사라질 수 없구나,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구나 깨달으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꾸 확인합니다. 불쑥불쑥 드는 생각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정욕과 탐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생각나는 것, 방법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점차점차 나의 전 인격적 요소를 내어드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점차점차 나의 전 인격적 요소를 내어드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삶 중에 하나를 삽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하심의 기회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미리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게 되며 하나님 앞서가신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자발적으로 삶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는 내 삶은 내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에 따라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최대 장애물이 되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져 죽게 되었을 때에 내 능력, 내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발적인 예배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계기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자의 기도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수준입니다. 기도하지 않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보지 않고 살다가 보니 문제 어려운 마귀 공격을 피할 수 없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기어이 못 살게 되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옵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어떤 고난, 고통이든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유익을 누리는 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거 맞나? 심지어 이게 어떤 의심으로 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제가 만들어낸 내기면 좋겠습니다. 2부 때는 없었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왔네요. 직접 들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온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그분 뜻 안에 내 삶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니까 어떤 고난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알고 인내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하나님 인도하심 기대 안 하죠. 하나님 음성 식별할 줄 모르죠. 그러니 자기 힘으로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니 그 고난과 고통이 반갑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진짜 있는지 모르겠다. 의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비우고 죽여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제서야 자기를 죽이고 그제서야 자기를 비워야 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리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그제서야 어려움 당하고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의 삶은 광야적 삶의 자세 또 문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는 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삶 자체가 광야 여정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뭘 뭐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고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약대 터럿 하나면 충분한 줄 알고 지팡이 지고 메뚜기 석청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광야적 삶의 자세가 없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생 만나 매출하기 그거 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몰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40년 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은 자기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쓰는 줄 모르고 잘못 구하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반면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삶은 잘못 심겨진 육신의 것들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태, 최선을 다했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것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나라 영광을 위해 언젠가는 살 것이라 했던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의 물질과 시간 가치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배설물과 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조차 못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모르고 그 하나님 방식이나 원리를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된다 할 때 그만큼 큰 수치와 안타까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맛보신 삶,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을 내가 맛보는 겁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발적 예배자의 삶은 배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수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삶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예요. 성장의 기회이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연단받고 단련받아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져 성령의 은혜가 담겨질 역사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 눈을 한번 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눈에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좀 만지시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한번 자기 스스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 눈 열어주십시오. 제 눈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통솔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제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의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것들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아멘. 내일보다 그 모레는 주님 사랑에 뜨거워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10월 13일 무결석 출석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장기 결석하시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